일본의 바람. 청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본의 바람 뉴스입니다. 2020년 12월 12일 북조선 인권침해 문제 개몽 주간 장문대회 시상식이 열려 시즈오카 시립 안도중학교 3학년 니고리 사와 미하네 학생이 중학생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오늘은 이 수상작을 들어보십시오. 북조선 납치 문제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나는 이 문제가 과거의 사건이 되지 않게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하게 느끼고 있다. 내가 납치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올 6월에 보도된 요코다 시게루 씨가 사망했다는 뉴스를 봤을 때였다. 42년 전에 북조선에 납치된 딸 메구미 씨와의 재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납치가 밝혀진 지 약 18년. 납치 피해자들의 귀환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상징이었던 시게루 씨에 대해 알게 되었고 나 자신도 뭔가 해야겠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다. 다녀와.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는 평소와 다르지 않은 말, 약 25분간의 만화 영화에 담긴 납치 문제의 실태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만화 영화 미구미는 요코다 시게루 씨와 부인 사키에 씨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영상을 보면서 몇 번이고 느낀 것은 가슴이 조여오는 것 같은 괴로움이었다. 목소리를 내기는커녕 몸조차 전혀 움직일 수도 없고 몸이 짓눌러진 상태로 어두워진 뒤에 배에 태워졌다는 것이 납치의 실태입니다. 납치 피해자의 한 사람인 하스이케 카오리 씨는 인터뷰에서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말했다. 중학교 1학년 때 납치를 당한 메구미 씨. 납치된 당시의 나이가 내 나이와 비슷한 것도 있고 만약 나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라고 생각하니 공포에 몸이 떨렸다. 당연했던 메구미 씨의 일상이 단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것이다. 내가 가장 놀란 것은 납치 문제가 밝혀질 때까지 약 25년이나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다. 그동안 아무런 단서도 없는 상황 속에서 메구미 씨의 귀가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슬픔은 가족 이외에 그 누구도 알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실정에서 납치 문제로 돌변한 것은 우리들이 태어나기 3년 전 9월 17일 1조 정상회담에서였다. 북조선은 납치를 인정하고 사죄했다. 그리고 그 다음 달에 5명의 피해자가 귀국을 했으며 수많은 갈등 속에서 딸의 귀가를 믿고 활동하고 있었던 요코다 시기루스에게도 한 줄기 빛이 되었을 것이다. 현재까지 납치 문제에 큰 진전은 보이지 않는다. 나는 지금 이 문제가 모두의 기억 속에서 흐려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고 느끼고 있다. 요코다 미구미 씨의 가족 상봉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이 문제를 더욱 무겁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옛날 이야기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관심을 가지는 것, 알게 된 사실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가는 것,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작은 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믿는다. 작은 행동들이 미래를 밝게 하는 미끄럼이 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납치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한시라도 빨리 납치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상 일본의 바람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일본에 살고 있는 조선 반도 출신인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보내드립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달 열린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각 기관과 부문이 리기적으로 행동하는 행위를 추궁하면서 당권, 법권, 군권을 발동하여 단호히 처벌하겠다고 강하게 언급하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특권을 허용하지 않은 사회에 대하여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얼마 전 공무원들이 음식 접대를 받은 것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사회적인 문제로 되고 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북조선에서 살아온 저로서는 공무원이 회사로부터 음식 접대를 받은 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북조선에서는 상급기관이 관계자가 검열, 지도 등을 하기 위해 아래 기관에 내려오면 그 관계자가 돌아갈 때까지 식사 접대는 물론 선물까지 준비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매체가 크게 보도하고 정부기관, 국회의원 등이 책임 있는 고위 공무원들이 국민에게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것을 보고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일본의 사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한 이전에는 국회의원이 선거구의 유력자에게 자금을 전달한 것이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되어 법기관이 조사를 받고 국회의원직을 그만둔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에서는 어떤 사람도 법 앞에서는 평등합니다. 특히 고위공직자는 법을 보다 엄격히 지킬 것을 요구되어 부정을 근절하기 위해 고위공직자의 재산 상황 등도 공개되며 만약 부정이 밝혀지면 그 책임을 지게 됩니다. 권력국가인 북조선에서는 의상도 계급을 의미하고 의상을 보고도 그 사람이 신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중앙위원회 총회에서도 김정은 위원장과 같은 가죽 롱코트를 입은 간부가 등장하였는데 그 사람이 권력이 높은 것을 가늠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고위공직자와 일반 회사원의 사이에서 의상은 물론 말과 행동에서도 차이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권력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맡겨진 일을 성실히 하면 충분한 대우를 받을 수가 있는 일본에서 살고 있는 것을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북조선에서는 고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총서기 시대에도 간부의 특권과 부정부패는 국가의 존망에 달린 엄중한 문제로 특권을 없앨 것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구조적인 문제도 있어 국가의 경제적 난관이 가속화되어 일반인들의 생활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북조선 사회는 부정부패가 일상화되었습니다. 1월에는 독일에 본부를 둔 국제투명성기구가 공공부문 청렴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것에 의하면 북조선은 조사 대상 180개국 중에서 170위로서 전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국가 중 하나에 속한다고 합니다.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서 어느 한 대학교의 정치학 교수의 국가와 사회라는 강의를 들은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가의 번영과 발전은 권력국가로부터 법치국가 그리고 선진국가로 발전하며 그 다음 단계인 질서국가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질서국가의 모습은 법보다 도덕과 윤리로 움직이고 있다는 말을 듣고 저는 예의 바르고 법과 질서를 자발적으로 지키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선진국 일본은 질서 국가로 가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은 특권을 허용하지 않고 부정부패를 단호하게 처벌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만 할아버지, 아버지 대해서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꼭 해결하여 여러분들이 일본과 같은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사회에서 마음 놓고 살 수 있게 되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사회에 대하여 소개해드렸습니다.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청취해주고 계시는 북조선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일본 문화 소개 코너였습니다. 다음은 뉴스 해설입니다. 납치 문제와 북조선에 관한 뉴스를 일본의 북조선 연구의 일인자로 알려진 동경국제대학 이즈미 하즈메 교수의 해설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는 4월 7일 날에 서울시 그리고 부산시의 시장 보고를 선고라는 것은 좀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 대해서 생각하면은 3월 4일 날에 최대 야당 그 국민의힘 최대 야당의 후보자 결정되었기 때문에 주요한 후보들이 다 좀 나왔다고 하는 이런 상태가 생겼습니다. 여당 쪽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박영선 씨가 출마를 좀 하겠습니다만은 막 그 박영선 씨는 기자 출신입니다. 그 TV 기자 출신이고. 이전에 춘서 벤처기업부의 장관 그것도 했던 그 여자이고 서울시장에는 그 두 번 그 여당 안에서 좀 출마를 좀 그 도전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막 처음으로 전식으로 여당 후보로서 나오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최대야당이랑 국민의힘 거기서는 오세훈 씨가 후보가 되었습니다만 오세훈 씨는 역시 이전에 서울시장 해를 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른바 제 서울시장에 대해서 재도전을 좀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좀 후보로서는 그 야당 제2당 같은 국민의당 거기서는 안철수 존재가 좀 출마를 좀 하겠습니다. 안철수 씨는 역시 이전에도 대도론 선거에 출마한 그런 경험도 있는 너무너무 좀 유명하고 이른바 너무 그 실력이 있는 전지가로서 유명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의 결과에 대해서 너무 주목이 되고 있는 것은 그 결과에 따라 내년 2022년 3월 그날에 하는 한국 대통령 선거에 고단한 큰 그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그렇게 좀 생각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만약에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야당 후보가 승리 좀 이길 때는 그런 것이 생기면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의 이른바 레임덕화라고 하는 그 문재인 대통령의 힘이 너무 좀 떨어지는 그런 과정이 너무 가속할 가능성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역시 서울시장 선거에 대해 좀 관심이 너무 크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각종 여론조사를 좀 본다면은 세 사람 가운데서는 역시 이 여당 후보랑 박영선 씨가 좀 약간 유리한 좀 입장에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야당 측에서는 그 후보의 단일화라는 것은 좀 하려고 한다고 지금은 좀 이런 여러 가지 움직이 생기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오세훈 씨 와 안철수 사이에 합의란 것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 야당 후보 단일화란 것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대중적으로는 안철수 씨가 사퇴하고 오세훈 씨가 좀 야당의 단일 후보로 되는 그런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은 그 여론조사를 보면은 안철수 씨가 오세훈 씨보다 지지가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안철수 씨가 그냥 그 사퇴하는 것은 역시 그 배경에는 다른 그런 생각이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사퇴를 좀 하다가 오히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좀 보면서 대통령 선거에 관해서는 야당 쪽의 단일 후보, 단일 후보로서 좀 안철수 씨가 되고 싶은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는 안철수 씨가 나오지 않고 그 양보하다가 좀 사퇴를 하고 오히려 내년 대통령 선거에는 야당 단일 후보로서 안철수 씨가 나올 가능성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여당 쪽에서 좀 보면은 리재민 경기도지사가 좀 많은 지지를 좀 갖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리재민 대 안철수랑 것은 생각할 때는 안철수 씨가 이길 가능성이 물론 충분히 있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일본이나 미국이 관점에서 볼 때는 안철수 씨는 그 진로 보수이고, 그리고 특히 해외 활동, 해외 경험이 많은 것은 좋겠습니다. 미국에서 학위를 받고 일본에 가서도 큐슈 대학에서 좀 단기간이지만 연구를 했던 경험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미국이나 일본 쪽에서 보면 안철수 씨는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특히 북조선에 대해서도 신중한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미국이나 일본 관점에서 볼 때는 좋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역시 4월 7일 날에 서울시장 선거는 대도는 선거의 밑을 좀 영향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즈미 교수의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의 한 곡입니다. 이번 주는 1993년의 히트곡 오리지널 러브의 입맞춤을 전해드립니다. 그럼 들어보십시오. 실제 단파 라디오 방송에서는 이 시간에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으나 이 인터넷판에서는 저작권 문제로 음악 연주를 생략하겠습니다.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리지널 러브의 입맞춤을 들어보셨습니다. 이번 방송 일본의 바람은 북조선에 의해 납치돼 지금도 북조선에 억류되어 있는 일본인 납치 피해자분들께 메시지를 담아 전하는 일본 정부 제공 방송입니다. 납치 문제 해결은 일본 정부에게 있어 한시라도 빨리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피해자분들의 안전을 확보해 한시라도 빨리 돌아오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다음 12명을 북조선에 납치당한 채 지금도 여전히 억류되어 있는 납치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쿠메 유타카시, 요코다 메구미시, 마츠모토 교코시, 타나카 미노루시, 타구치 야에코시, 이치카와 슈이치시, 마츠모토 루미코시, 소가 미오시시, 이시오카 토루시, 마츠키 카오루시, 하라 타다 아키시, 아리모토 케이코시, 그리고 이 밖에도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인식하에 일본 국내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된 조사 및 수사를 강력히 추진하는 등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대해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하루빨리 돌려보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납치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정보든 좋으니 저희 쪽으로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info@rachi.go.jp/info@nachi.go.jp입니다. 팩스는 일본 국가 번호 81에 이어서 도쿄 지역 번호 33581-6011-81-33581-6011입니다. 우편은 우편번호 100-8968 일본국 납치문제대책본부, 우편번호 100-8968 일본국 납치문제대책본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조선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 홈페이지에서도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rachi.go.jp입니다. 또한 각국 일본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일본 정부는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헤어질 시간이 다 된 것 같네요. 저희 방송 일본의 바람은 매일 네 번 보내드립니다. 일본 시간 밤 10시부터는 주파수 7295kHz, 밤 12시 그리고 12시 30분부터는 주파수 7290kHz, 그리고 밤 1시 30분부터는 주파수 6155kHz로 방송합니다. 일본어 방송 후루사토노 카제 고향의 바람도 매일 4번 보내드립니다. 일본 시간 밤 10시 30분부터는 주파수 7295kHz, 밤 11시 30분부터는 주파수 7290kHz, 그리고 밤 1시부터는 주파수 6045kHz, 밤 2시부터는 주파수 6155kHz로 방송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